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 테이블에 앉을 것이라고 밝히며 그러나 앉는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북한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바라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은 25년 동안 대화를 했지만 북한은 미국의 전임 대통령들을 이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미국 본토 도달 역량과 관련해 북한이 아직 그 단계까지 도달하지는 않았지만 가까워지고 있고 날마다 더 근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정책과 관련해 러시아가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미국이 더 많은 미사일 방어 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엠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8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다짐했습니다. 한국 청와대에 따르면 두 정상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통화에서 현재 진행 중인 남북대화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긴장을 완화할 것이며 나아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로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마크롱 대통령이 한국 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협력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이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를 반인도적 범죄로 재판해달라며 국제형사재판소에 수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18일 실종자 가족들이 다음 주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를 방문해 문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북한이 피해자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인권 침해를 계속하고 있다며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책임 추궁을 요청할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북한의 일본인 납치와 관련해 국제형사재판소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앞서 국제형사재판소는 아프리카 수단의 인종학살 혐의로 오마르 알 바사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100여 명의 일본인이 북한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8일 멕시코 장벽에 대한 자신의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넷 트윗에 장벽은 처음 내가 생각해낸 이후 한 번도 바뀌거나 달라진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산이나 황무지 혹은 거친 강과 같은 장소에 장벽을 세우기로 한 적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반응은 장벽에 대한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의 언급 내용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앞서 의회를 방문한 켈리 비서실장은 멕시코 국경 중 장벽이 필요하지 않은 구간이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멕시코 장벽 공약을 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18일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2차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이틀간 계속되는 이번 회의에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권력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문제가 논의될 전망입니다. 또 공산당 간부와 관료의 부정부패를 감시할 국가감찰위원회 신설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의 길을 트는 국가주석 3년인 금지 조항의 개정이 논의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 중국 공산당은 정치국 회의에서 헌법 일부 내용 수정을 위한 건의 문건을 보고받았으며 이를 이번 회의에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해 4분기 중국의 국내 총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중국의 지난해 GDP는 전년 대비 6.9% 증가하면서 2010년 이후 7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보다 높아졌습니다. 중국 정부는 2017년 GDP 목표치를 6.5%로 세웠으나 이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중국의 GDP 성장률은 2011년 이후 꾸준히 하락세가 이어졌으며 2016년에는 26년 만에 6.7%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9일 금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러시아를 가리켜 보드카의 나라라고 할 정도로 러시아인들은 춥고 긴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 술을 많이 마시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특히 올해는 날씨도 추운데다 지난 한 달간 일조량이 겨우 6분에 불과할 정도로 우울한 날씨를 보인다는데요. 이 날씨 탓에 술을 더 많이 찾을 것 같지만 지난 5년간 러시아 국민의 술 소비량은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러시아 정부가 2009년부터 반알코올 캠페인을 강도 높게 벌였기 때문이라는데요. 러시아에선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면 처벌하고 주류 광고를 엄격하게 제한하는가 하면 주류세를 30% 이상 대폭 인상했다고 합니다. 특히 수도 모스크바의 경우 밤 11시가 넘어선 일반 상점에서 술을 팔지 못한다고 하네요. 이 세계보건기구 자료를 보면 러시아 국민의 1인당 연평균 알코올 소비량은 2007년 17.5리터에서 2016년엔 14리터로 줄었는데요. 여전히 다른 유럽 나라들보다는 소비량이 많지만 술을 줄이기 위한 국가 정책과 더불어 건강을 생각하는 국민들의 인식이 보드카의 나라 러시아에 변화를 가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1주년 특집 방송으로 꾸며집니다.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들으신 후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활동을 둘러싼 사건과 논란,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의 첫 1년에 대한 미국인들과 탈북자들의 평가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영상 3도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죠. 북한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3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 밭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북 밭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영하 6도에서 영상 5도, 신의주는 영하 7도에서 영상 4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6도에서 영상 5도, 함흥은 영하 8도에서 영상 8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영하 8도에서 영상 3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 금방 또 밤이 되겠지요. 내일이면 어제가 되어버릴 오늘 하루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는 의미에서 오늘은 내일의 어제, Today is yesterday's tomorrow, 마이클 부블레의 목소리로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Patience and my motivation are put on separate teams. Maybe I found someone I really need.
Maybe you would thought that I'm not impervious to what you do to me. Help me find my sense of urgency. And time flies. I wish I would have met with someone psychic. Cause my mind, it took some time for me to realize it. Hoping that this is the notebook, but baby, as you will see, Mr. Gosling ain't got nothing on me. Like Owen Alley, when Harry met Sally, we knew that this had to be the kind of love that lasts eternally. And I know that some will say that it could end in heartache. But, my dear, you only fear the chances that we don't tak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새로운 포괄적 시리아 정책을 공개했습니다.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을 퇴진시키고 미군이 계속 주둔하도록 하는 게 골자인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중국과 한국 등지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 화폐 규제 움직임이 일어서 국제 시세가 폭락했습니다. 이어서 인도 정부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아그니5 5차 시험 발사에 성공한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포괄적 시리아 정책을 내놨군요.
네, 시리아는 6년여 동안 내전이 계속되면서 화학무기 살포로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중동에서 가장 정세가 불안한 곳 중에 하나인데요.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17일 스탠퍼드 대학 초청 연설에서 미국 정부의 새로운 포괄적 시리아 정책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미군이 계속 주둔하는 게 필요하다고 틸러슨 장관이 말했습니다.
네. 자, 시리아의 안정을 위해서 미군을 계속 주둔시키겠다. 왜 그런 판단을 한 거죠?
네, 틸러슨 장관이 판단 이유를 직접 설명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Our military mission in Syria will remain conditions based. We cannot make the same mistakes that were made in 2011.
네, 2011년의 실수를 되풀이할 수 없다. 그때 이라크 전쟁을 마무리하고 성급히 철군한 게 극렬 테러 집단인 알카에다가 살아남게 했고 결국은 이슬람 국가 IS의 형성으로 이어졌다는 건데요. 시리아에서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네. 예, 현재 시리아에는 육군 특수부대원을 비롯해서 미군 2천여 명이 머물면서 대테러 작전 등을 위한 반군 훈련 임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시리아에서 미군이 빠져나오면 IS 같은 테러 집단이 활동 공간을 넓힐 수 있다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분명히 말해서 미국은 시리아에서 IS가 또다시 떠오르지 못하도록 만드는 데 중점을 둔 군사적 개입을 유지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미군을 시리아에 계속 주둔시키는 이유로 또 한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네, 또 다른 이유는 뭔가요?
네, 바샤르 아사드 정권인데요. 틸러슨 장관은 지금 상황에 미군이 시리아에서 철수하면 아사드 정권이 다시 자국민을 잔인하게 탄압할 수 있다. 자국민을 살해한 정권은 안정에 필요한 지지를 얻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틸러슨 장관이 말한 아사드 정권이 자국민을 살해한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지난해 4월 이들리브주 칸시군에서 발생한 화학무기 살포 사태입니다. 어린이를 포함해서 90명 넘는 희생자가 나온 사건인데요. 미국 정부는 아사드 정권의 책임을 추궁하면서 시리아 공군 시설을 미사일로 공격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예, 하지만 아사드 정권은 책임을 부인하고 있고요. 러시아 정부는 유엔 안보리 등에서 아사드 정권의 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은 아사드 정권이 퇴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죠?
예, 맞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17일 연설에서도 아사드 정권의 퇴진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아사드 대통령이 물러나면 미국은 시리아가 다른 나라들과 경제적인 교류를 정상화하도록 지원하겠다면서 안정적이고 단결된 독립국가 시리아 건설이라는 궁극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아사드 정권 이후를 책임질 새로운 지도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미군 주둔 내용하고 또 아사드 정권 퇴진 목표까지 들어봤는데요. 자, 이 밖에 포괄적 시리아 정책에 또 어떤 내용이 포함됐습니까?
네. 틸러슨 장관은 IS와 알카에다 등 테러 단체의 완전 소탕, 화학무기 제거, 이란의 영향력 억제 등을 이 시리아 안정화의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변 국가들로 흩어져 있는 시리아 난민들의 안전한 귀환을 위해서 미국 정부가 유엔과 협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특히 시리아에서 불안과 혼란이 계속되면 유럽도 안정을 보장하기 불가능하다면서 시리아 난민 문제는 중동 현안에 그치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시리아 정부 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시리아 외무부는 18일 미군이 현재 존재하는 것 자체가 침략 행위고 주권 침해라며 반발했습니다.
네, 지구촌온의 다음 소식입니다. 이 비트코인이라는 가상의 돈에 요즘 세계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요?
네, 돈은 돈인데 지갑에서 꺼내서 주고받는 이 실물이 아니라 컴퓨터 등을 통해서 거래하는 전자화폐를 전에는 가상화폐라고 했는데요. 요즘은 보통 암호화화폐라고 부릅니다. 이 암호화화폐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비트코인인데요.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 화폐의 투자가 미국, 중국, 한국 등 세계 각국에서 지난 연말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큰 인기를 끄는 원인이 뭡니까?
예, 짧은 시간 동안에 가치가 크게 올랐기 때문인데요. 이 비트코인을 예로 들면 지난 2016년 6월 초에 1 비트코인 가격이 $540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연말에는 한때 $19,000까지 넘어섰습니다.
네.
그러니까 1년 반 만에 무려 35배 이상 값이 뛴 겁니다.
네. 자, 지난달까지는 값이 이렇게 크게 올랐고 그럼 지금도 그런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크게 떨어졌는데요. 17일 기준으로 비트코인의 국제시세가 $9,200 선까지 내려갔습니다. $19,000 이상이었다가 한 달 만에 반토막이 난 건데요.
네.
예, 또 다른 유명한 암호화 화폐인 이더리움도 가장 비쌀 때보다 지금 40% 가까이 가치가 폭락했습니다. 주요 경제 매체들은 이날을 가리켜서 검은 수요일이라는 표현으로 시장의 혼란을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르내리는 폭이 상당히 큰 것 같네요.
네, 이런 가치 추락은 새해 들어서 중국과 한국 정부 등이 암호화 화폐 거래의 투기 성격이 짙다고 보고 규제에 나서고 있는 데 따른 건데요. 그래서 팔려는 양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경제 전문 방송인 CNBC는 중국과 한국에서 규제 방침이 알려진 후에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 화폐의 폭락세가 이어져서 하루 만에 시가총액 300억 달러가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중국과 한국의 암호화 화폐 규제 어떤 내용입니까?
네, 한국에서는 법무장관 신년회견에서 이 암호화 화폐의 거래소를 폐지시킬 수 있다는 이런 방침을 밝혔다가 아직 부처 간의 조율을 진행 중인 걸로 파악됐는데요. 현재 이에 대한 사회적인 토론이 진행 중입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일방적으로 규제하면 세계적인 기술 발전 흐름에 뒤처질 거라는 의견과 투기나 도박과 비슷한 양상을 정부가 나서서 막는 게 맞다는 이런 반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경우는 이미 전면 규제에 나섰습니다.
네. 자, 중국에선 그럼 아예 거래를 못하도록 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 금융당국이 지난해 비트코인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는 등 암호화 화폐 거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자기기로 거래하는 암호화 화폐의 특성상 인터넷을 통해서 투자하는 중국인들이 여전히 많은데요.
네.
예, 중국 당국은 최근 이 개인끼리 암호화 화폐를 거래하는 모바일 웹뿐만 아니라 관련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차단하는 방침도 세운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인도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에 또다시 성공했군요.
네, 인도 정부가 18일 동부 오디샤주에 있는 압둘 칼람 섬에서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아그니5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아그니5는 인도의 이 최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데요. 아그니5의 시험 발사는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 니르말라 시타라만 인도 국방장관은 이날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한 아그니5의 시험 발사 성공 사실을 알리면서 이는 인도 국방력의 중대한 진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아그니5의 사거리는 얼마 정도 됩니까?
네, 길이 17.5m의 지대지 미사일로 이 사거리는 5,000km 이상이고요. 1.5톤의 핵탄두 탑재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 아그니5가 실전 배치되면 중국 전역이 사정거리 안에 들어가는 건데요.
네.
예, 인도는 현재 이 120기에서 15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걸로 추정됩니다.
네. 요즘 인도와 중국 관계가 좀 껄끄럽다고 하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인도와 중국은 일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서 이미 역사적으로 오래전부터 갈등을 겪어온 나라입니다.
네.
예, 특히 지난해에는 히말라야 국경지대에서 2개월 가까이 군사 대치를 벌이면서 극도의 긴장 상태까지 가기도 했는데요. 일단은 현재 두 나라 모두 물러선 모양새긴 하지만 양국의 갈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새 아시아의 패권을 놓고 전 세계 1위와 2위의 인구 대국인 중국과 인도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국도 현재 핵을 보유하고 있죠?
예, 전 세계에서 핵을 보유하고 있는 걸로 공식 인정받고 있는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 프랑스, 미국, 영국 이렇게 다섯 개 나라입니다. 하지만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비공식적으로 사실상 핵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인데요. 이들 나라는 핵확산 금지 조약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뉴델리 소재 인도 국방분석연구소의 아제이 렐레 연구원은 인도의 아그니5 개발 배경으로 중국과 파키스탄이라는 이 두 경쟁국의 존재를 꼽았는데요. 두 나라 모두 핵 보유국이고 미사일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영내 전략적 균형을 위해서 인도가 미사일을 개발 중이라는 추정입니다.
네. 자, 그럼 인도가 아그니5 시험 발사를 제일 처음 한 건 언제였습니까?
네, 2012년 4월에 첫 시험 발사를 단행했고요. 2016년 12월에 4차 시험 발사에 성공한 건데요. 하지만 아그니5가 실전 배치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인도 정부가 아그니5를 최종 운용하기 전에 앞으로 최소한 한 차례는 더 시험 발사를 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최근 인도가 이 군사 현대화에 박차를 가는 모습이네요.
네, 인도는 세계 4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노후한 무기 개선 그리고 군사 현대화가 시급하다는 안팎의 지적이 있었는데요. 네. 예, 이를 위해서 인도 정부는 지금 미국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미국, 러시아 등으로부터 최신 무기 구입에 박차를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의 이런 군사력 확장 움직임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연방의회가 임시 예산안 합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연방정부 부분 폐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밥돌 전 공화당 상원 대표가 의회 황금 메달을 받았습니다. 미국 애플사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미국 내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이 연방정부 부부 폐쇄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임시 예산안 합의에 큰 진전이 없다는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임시 예산안 시한이 19일 자정이라서 이때까지 임시 예산안이 나오지 않으면 연방정부가 부분 폐쇄되는 사태가 일어날 텐데요. 아직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연방정부 폐쇄는 뭐 민주공화 두 당에 모두 부담이 될 텐데 임시 예산안 마련에 이렇게 애를 먹는 이유가 뭡니까?
네, 뭐 간단하게 말하면 핵심 쟁점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핵심 쟁점이라면 역시 이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제도 다카를 들 수 있습니다. 다카는 아주 어릴 때 부모를 따라서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와 사는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해주는 제도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다카를 없애달라고 선언하면서 연방의회에 3월 5일까지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네. 자, 민주당 쪽에서는 이 문제를 공화당이 합의해 주지 않으면 예산안 통과에 협조하지 않겠다 이러고 있죠.
맞습니다. 이 다카에 등록한 약 69만 명에 달하는 이른바 드리머들을 구제해 주지 않으면 예산안 통과를 막겠다는 겁니다. 참고로 상원에서는 이 예산안 통과에 예순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반드시 협조해 줘야 하는데요. 설상가상으로 공화당 쪽에서 이 국경 장벽 건설 방안도 꼭 들어가야 한다고 요구해서 합의가 힘든 겁니다. 물론 민주당 쪽에서는 국경 장벽 건설을 반대하고 있죠.
네. 자, 그렇다면 다시 임시 예산안으로 시간을 좀 번 다음에 또다시 협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민주당 쪽에서는 이미 세 번이나 그런 식으로 넘어갔는데도 다카 문제에 진전이 없었다면서 이번에는 그냥 합의해 줄 수는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 히스패닉 중남미계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이 강경한데요. 이들은 다카 합의가 없으면 절대로 임시 예산안 통과에 찬성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이들 중남미계 민주당 의원들이 17일 백악관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존 켈리 비서실장을 만났습니다. 네. 이들 의원은 이 만남에서 다카 구제 같은 이민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럼 이 회동에서 어떻게 성과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루이스 구티에레스 민주당 하원 의원은 별 성과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It was good we met. Unfortunately, Mr. Kelly didn't bring a proposal.
네, 켈리 비서실장이 구체적인 제안을 갖고 나오지는 않았다는 구티에레스 의원의 말 들으셨는데요. 하지만 이날 이 켈리 실장 입에서 눈길을 끄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날 회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전하기로는 이민개혁과 관련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에 일종의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네, 자, 변화라니 어떤 식으로 변했다는 건가요?
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에 이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진영이 잘 모르고 국경 건설 공약을 내놓은 것 같다면서 자신이 백악관에 들어가서 국경 장벽을 세우는 것이 꼭 필요하지는 않다고 설득했다는 건데요. 그 결과 대통령의 태도에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켈리 비서실장은 이후 폭스뉴스 방송에서도 자신의 발언을 확인했습니다.
네, 자 켈리 실장의 이런 발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상충하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인터넷 트위터에 멕시코 접경 지역에 반드시 장벽을 세워야 한다는 기존 자세를 고수했습니다. 취임 첫날부터 이런 생각에 이 변화가 없었다는 건데요. 국경 장벽 건설 비용도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멕시코로부터 꼭 받아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네. 자, 변화가 있었다는 켈리 비서실장의 말을 뒤집은 셈인데
네.
자, 그럼 이 다카와 관련해서 켈리 비서실장은 18일 회동에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네, 연방의회가 합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뭐 꼭 이번에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임시 예산안으로 시간을 벌어놓고 현안들을 협상하자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네. 자, 만일 임시 예산안이 다시 나오면 시한은 언제까지 되는 건가요?
네, 4주 시간을 주고 다음 달 16일 자정까지가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원이 이런 내용의 법안을 18일 중에 이 표결에 붙일 예정인데요. 하지만 공화당 내에서도 이 보수 강경 세력이 반대하고 있어서 통과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안 내용에 반대를 나타냈습니다. 이 공화당 쪽에서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아동 건강보험, 칩이라고 하는 이 법안의 연장 방안을 임시 예산안에 끼워 넣자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찬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방안을 첨부해서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키자는 겁니다.
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아동 건강보험 문제의 이 연장 문제는 장기적인 해결책으로 나와야지 임시 예산안의 한 부분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그럼 최근에 연방 정부가 폐쇄됐던 게 언제였죠?
네,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3년입니다. 당시 연방 정부가 16일 동안 부분 폐쇄됐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밥돌 전 상원의원이라면 이 과거에 상원 공화당 대표를 지낸 중진의원이었는데 최근에 큰 상을 받았군요.
그렇습니다. 연방의회가 17일 의사당에서 밥돌 전 상원의원에게 의회 황금메달, 골드메달을 수여했습니다. 이 의회 황금메달은 원래 전장에서 뛰어난 용맹을 발휘한 행위에 대해 수여하는데요. 하지만 국제평화와 인도적 활동에 기여하는 등 큰 공적을 남긴 사람들에게도 주는 상입니다.
네. 자, 그럼 이 메달은 미국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공적이 인정되면 외국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르 2세, 테레사 수녀,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 그리고 티베트의 정신적인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도 이 메달을 받았습니다.
네. 자, 밥돌 전 상원의원은 그럼 어떻게 이 메달을 받았습니까?
네, 연방의회는 군인 그리고 정치인으로 미국에 쌓은 공적을 인정해서 메달을 수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메달 수여식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은 밥돌 전 상원의원이 진정한 미국의 영웅이라고 칭송했습니다.
A true American hero, Bob Dole. And Bob, it's an honor to be here. Thank you very much.
네, 밥돌 전 의원이 애국자의 영웅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 들으셨는데요. 이 캔자스 주주 출신인 이 밥돌 전 의원은 대학생 때 육군에 징집돼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습니다. 1945년 이탈리아 전선에서 크게 다쳐서 팔에 장애를 얻었는데요. 1961년부터 1969년 초까지 하원의원으로 재직했고 1969년에 연방 상원의원이 됐습니다. 돌 전 상원의원은 9년 동안 상원 공화당 대표를 지냈는데요. 탁월한 정치력을 발휘해서 민주 공화 양당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94살이죠.
네. 자, 밥돌 전 의원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도 했었죠.
맞습니다. 이 1976년 당시 제럴드 포드 대통령의 부통령 후보로 출마를 했고요. 또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 세 번 나와서 1996년에 공화당 후보로 지명돼서 대선에 나갔었는데 하지만 당시 그 빌 클린턴 현직 대통령에게 졌습니다.
네.
돌 전 상원의원은 의원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로비스트로 일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한편 돌 전 의원은 2016년 대선에서 전 공화당 대선 후보들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트럼프 현 대통령을 지지했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세계 굴지의 정보통신, 이 IT 업체인 미국 애플사가 미국 안에서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했군요.
그렇습니다. 17일에 나온 발표인데요. 핵심은 앞으로 5년 동안 애플이 미국 경제에 3,500억 달러에 달하는 기여를 하겠다는 겁니다. 애플사는 또 제2본사를 건설하고 일자리 약 2만 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재 애플은 미 전역에서 약 8만 4천 명을 고용하고 있는데요. 새로 들어설 제2본사는 주로 고객 지원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이 계획은 트럼프 행정부가 실현한 이 세제 개편안에 대한 응답이죠?
맞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지난해 말에 법인세 대폭 인하를 핵심으로 하는 세제 개편법을 실현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애플사는 막대한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에 호응해서 대규모 투자 방안을 내놓은 겁니다. 참고로 법인세라면 기업에 매기는 세금을 말하죠.
네. 자, 애플사를 포함해 많은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거둔 이익을 세금 때문에 미국 안으로 반입하지 못했는데 세제 개편법에서 이 문제는 어떻게 됐나요?
네. 해외 수익의 미국 반입분에 대한 세율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이 애플사 발표로는 이번 세제 개편법으로 해외 수익을 반입하면서 약 380억 달러를 세금으로 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애플이 해외에 쌓아둔 돈은 얼마나 될까요?
네, 뭐 약 2,500억 달러가 넘는 엄청난 현금을 해외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애플사는 세제 개편법 통과를 계기로 해외에 있는 현금을 거의 모두 미국에 들여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애플사가 앞으로 5년 동안 이 3,500억 달러를 미국 경제에 기여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네, 일자리 창출과 추가 세금 납부 외에 자본 투자를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는 동시에 미국 내 제조업체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자본 투자와 관련해서 300억 달러를 투자할 참인데요. 이 가운데 100억 달러 이상을 이 정보센터 투자에 쓰겠다고 애플사가 밝혔습니다.
네. 자, 재생에너지 항목이 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겁니까?
네, 풍력이나 태양열 그리고 수력을 동력원으로 쓰겠다는 건데요. 장차 들어설 애플 제2본사는 전부 이런 청정 재생에너지로 가동한다고 합니다.
네, 미국 내 제조업체를 지원하겠다. 이 항목도 눈길을 끄는데요.
네, 이미 10억 달러 기금을 이 미국의 제조업체의 혁신을 돕고 있는데 쓰고 있는데 이 기금을 50억 달러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네.
참고로 애플사는 미국 내 9천 개 기업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애플사의 이번 발표가 아주 반갑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17일에 이 트위터에 당장 글을 올렸는데요. 자신의 세금 감면 정책으로 애플이 엄청난 돈을 미국으로 반입한다면서 이는 미국 노동자와 미국의 큰 승리라고 자평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네, 이번 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1년을 결산하는 특집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이 첫날은 트럼프 대통령 연설을 통해서 지난 1년 동안의 행적을 정리해봤는데요.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활동을 둘러싼 사건과 논란을 돌아보겠습니다. 트위터로 본 트럼프 대통령 1년, 김정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공개로 본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활동.
I, Donald John Trump, do solemnly swear.
So help me God.
So help me God.
지난해 1월 20일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인터넷 트위터에 12개의 글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활동을 분석하는 민간 웹사이트인 트럼프 트위터 아카이브 집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모두 2,571개의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이는 매일 평균 7.1개의 글을 올린 셈입니다. 글 하나를 올리는데 1분이 걸린다고 가정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년간 트위터에 글을 게시하는데 약 42시간을 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주로 아침 5시와 8시 사이 트위터에 글을 올리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
트위터에 등장한 단어나 어구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주제에 관심이 많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지난 1년간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바로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였습니다.
And I want you all to know that we are fighting the fake news. It's fake, phony, fake. A few days ago, I called the fake news the enemy of the people, and they are. They are the enemy of the people.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361일 동안 가짜 뉴스라는 말을 트위터에서 모두 184차례 거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게 비판적인 보도를 하는 언론들을 가짜 뉴스로 부릅니다. 권위 있는 영어 사전을 펴내는 영국 콜린스 출판사는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쓰는 페이크 뉴스를 2017 올해의 단어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CNN보다 폭스 뉴스가 훨씬 더 중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올린 글입니다. 비판적 기사.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자주 언급하는 단어로 폭스 뉴스와 션 해니티도 있습니다. 폭스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 언론이며 션 해니티는 폭스 뉴스 방송의 간판 진행자로 두 단어는 모두 171차례나 언급됐습니다. 다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구호가 105차례, 그리고 러시아가 104차례 언급됐고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대결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인물로는 가장 많은 83차례로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북한은 60차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7번 언급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둘러싼 논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는 그간 많은 화제와 논란을 낳았습니다. 지난해 7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 26초짜리 동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미국 프로레슬링 경기 장면을 합성한 이 동영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머리에 CNN 이름을 단 사람을 링 밖에서 때려 눕히는 장면이 나와 언론 탄압이 아니냐는 반발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동영상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서 가장 많이 공유한 게시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지난 11월 영국의 한 백일 우월주의자가 트위터에 올린 동영상을 공유해 논란이 됐습니다. 해당 동영상 가운데 하나는 이슬람교도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주먹을 휘두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이 동영상은 잘못된 정보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ut we won so big that everybody said, okay, that's enough. We're getting out of the race. And now I can focus on Hillary, that crook. I can focus on Hillary. Crooked Hillary.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정적이나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트위터에서 거침없이 비난했습니다. 특히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가장 많이 언급됐고 전임 바락 오바마 대통령도 단골 비난 대상이었습니다. 또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의원뿐만 아니라 존 맥케인 상원의원이나 밥 코커 상원의원 같은 공화당 소속 중진 의원들, 여성 방송 진행자, 미국 프로농구 선수 스티븐 커리, 국민의례를 거부한 미국 프로풋볼 선수들,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 FBI 국장, 그리고 자신이 임명한 강요까지 신랄한 비난 대상이 됐습니다.
Rocket Man should have been handled a long time ago. Little Rocket Man. We're going to do it because we really have no choice.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에 열중하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로켓맨으로 불러 화제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어젠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국내외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혀왔습니다. 주제는 건강보험, 샬럿츠빌 시위, 자연재해 등 국내 현안부터 북핵 문제,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와의 전쟁, 테러 등 국제 현안까지 다양한 분야에 뻗쳐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세계 각 나라의 정책 결정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올리는 글에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하지만 사전에 조율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발언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일례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성전환자, 트랜스젠더의 군복무를 금지한다고 트위터에 전격적으로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 다른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알 수 없는 트위터 글도 구설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5월 31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COVFEFE란 단어를 썼지만 아무도 그 뜻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외국 언론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글을 잘못 해석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연합뉴스는 지난해 북한의 석유 사정을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글을 잘못 해석해서 대형 오보를 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정치의 미래.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트위터 같은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현대적인 대통령이라고 자평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언론과의 회견에서 자신이 트위터 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트위터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1주년 특집 두 번째 시간으로 트위터로 본 트럼프 대통령 1년편을 보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신데요. 자, 이 시간에는 시계를 1년 전으로 한번 되돌려 보겠습니다. 1년 전 취임 단상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을 보며 미국인은 어떤 기대를 갖고 있었고 1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I like that, he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유세 때만큼 공격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는 이민자로서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이민 정책을 펴게 될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My message for Mr. Trump.
임신이나 출산과 관련해 여성의 선택권을 옹호하고 또 사회에서 소외된 소수계의 목소리를 들어줘야 합니다.
He needs to really rework the healthcare system.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의료보험제도 오바마 케어를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Keep your promises.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낙태를 금지하거나 쉽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셨으면 해요.
그런가 하면 탈북자 출신으로 자신의 손으로 미국 대통령을 직접 뽑은 앤드류 안 씨에겐 선거부터 취임식까지의 모든 과정이 꿈만 같았습니다.
저는 그의 그 선거 공약이 마음에 들어요. 종교에 대한 선거 공약, 그다음에 이제 경제, 이민. 트럼프에게 기대하는 게 다시 한번 미국을 더 강한 나라로, 위대한 나라로 저는 만들어줄 거를 이제 기대하고 있죠.
이런 기대는 안 씨만의 바람은 아니었습니다. 텍사스에 거주하는 탈북자 김혜성 씨와 미서부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김창호 씨 역시 비슷한 기대를 보였습니다.
앞으로는 미국을 더욱 잘 살게 하고 북한의 관계에서는 압박과 제재가 오바마 대통령보다는 더 강하지 않겠는가 기대해 봅니다.
사실은 그 삼국을 걸쳐서 들어온 탈북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좀 대통령이 되시면 미국에 얼마 안 되는 탈북자들한테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이런 기대와 바람 속에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 1년이 지난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국인들의 생각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I voted for Trump. I didn't really want.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그러고 싶진 않았지만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1년이 지난 지금 딱히 어떻게 평가를 못 하겠습니다. 전 사실 트럼프 대통령 개인보다는 미국의 미래를 더 신경 쓰려고 노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아직 평가하기엔 이른 게 아니냐는 반응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I think that he has been very beneficial to increasing the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경제를 살리는 데 크게 공헌했고 그리고 강경한 이민 정책도 지지해요. 또 기독교인들이 좀 더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한 것도 좋게 생각해요.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1년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President Trump has been terrible.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최악입니다. 좋게 말할 게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당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Support his policies, especially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민 정책이요.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이민 정책과 다카 폐지 결정은 저와 친척들에겐 정말 피부로 와닿는 문제예요.
트럼프 대통령을 평가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는데요.
I don't really have anything to say about that president.
I don't necessarily like or dislike him.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 안 한다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불만은 많지만 세금 감면 같은 경우는 제가 원했던 바거든요.
그렇다면 1년 전 자신의 손으로 첫 대통령을 뽑았던 탈북자들은 지금 어떤 생각일까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변함이 없어요. 고향이 북한 사람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저는 마음에 들고요. 미국 제일주의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봐요.
저는 그 북한에 대한 압박과 미국 국민들에 대한 삶을 나아지겠다는 데서 대책이 취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만족한다는 탈북자 앤드류 안 씨와 김혜성 씨의 얘기를 들으셨는데요. 하지만 탈북자 김창호 씨는 조금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탈북민들한테 직접적인 이런 좋은 일들이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줬으면 하는 기대가 엄청 많았는데요. 지금까지는 별로 뭐 좋은 정책을 핀 그런 일들은 찾아보기 힘드네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1년, 이렇게 미국인들은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앞으로 남은 임기에 대해선 이런 바람을 나타냈습니다.
He keeps himself humble, that he stays off Twitter.
트럼프 대통령이 좀 더 겸손하고 트위터를 멀리했으면 좋겠어요.
Rocky start. But we pray for the
순조로운 출발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늘 기도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잘 수행해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1주년 특집으로 미국인들의 평가와 기대를 들어봤는데요. 내일 이 시간엔 전문가들의 평가를 들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where you can learn to speak easy English. 안녕하세요, 신나입니다.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아, 얘는 또 약속을 취소해. 이렇게 약속을 잡아놓고 취소하는 사람 꼭 한 명씩은 있죠. 약속을 잘 어기는 사람을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F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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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aky. 이 표현을 직역하면 쉽게 깨지는인데요. 정해진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항상 말로만 만나자 해놓고 그때 돼서 안 된다는 사람들, 다른 일이 생겨서 약속을 취소하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Feel free to invite him, but I doubt he'll come. He's very flaky. 그 사람 초대하고 싶으면 초대해. 근데 아마 안 올 거야. I'm sorry for being flaky. I've been so busy with work the past few weeks. 약속 계속 취소해서 미안해. 일 때문에 지난 몇 주 정말 바빴어. She's so flaky. She already canceled on me 5 times in a row. 그 사람은 언제나 만나자 해놓고 말을 바꿔. 5번이나 연이어 취소했어. F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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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flaky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I'm Na-young.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마이클 볼튼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당신이 힘이 없을 때 내게 기대어. 내가 친구가 돼줄게요. 라고 노래하는 Lean on Me 전해드리며 전 인사드리죠.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f we are wise, we know that there's always tomorrow. Oh, yeah. Lean on me when you're not strong. I'll be your friend.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 정부는 시리아 동구타 지역에서 지난달 27일과 29일 사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긴급 환자 이송이 이뤄진 것을 환영합니다. 미국 국무부의 헤더 노트 대변인은 29일 성명에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인도주의 요원과 의료진의 열정과 지치지 않는 수고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이들의 헌신과 노력은 최고의 인류애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위독한 600여 명의 환자 가운데 29명이 병원으로 이송된 것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조치임이 분명하지만 미국 정부는 동구타 지역의 심각한 상황과 계속되는 아사드 정권의 포위 작전을 여전히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군이 포위하고 있는 지역에는 수백 명의 환자들이 병원으로 이송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기다리다가 사망했습니다. 이것은 아사드 정권의 잔혹성을 보여주는 참상입니다. 아사드 정권은 동구타 지역에서 어린이와 여성들을 포함한 민간인들을 굶주리게 만들고 인도주의 지원과 의약품 공급, 긴급 대응 등을 차단하는 전술을 고의로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자신들의 통제력을 유지하려는 시도입니다. 지난 12월 한 달 내내 원조 후송 차량의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적절한 치료와 공급이 허용됐다면 병원으로 이송이 필요한 사람들의 절반 정도는 구타 지역에서 잔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샤드 알 아사드와 그의 정권은 시리아 국민들의 목숨을 단지 흥정의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헤더 노트 대변인은 러시아가 자신들의 의무를 다해 아사드 정권이 민간인들에게 자행하는 이런 야만적인 공격을 멈추도록 해야 한다고 지속해서 촉구했습니다. 또 시리아 정권은 포위 지역에서 모든 환자 이송을 허용하고 의료품 공급과 인도주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트 대변인은 이어 바로 지금 러시아와 국제사회는 시리아 모든 지역에 아무런 제약 없는 인도주의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지하고 아사드 정부가 유엔 제네바 협상을 통한 정치적 해법 모색을 위한 협상에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